그래서 31절 말씀은 이사야가 살던 당시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00년도 훨씬 더 지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건 상당히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훨씬 후세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상실하고 집과 전토와 가정과 식구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앙망한다, 소망한다 이 내용이 핵심 주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저는 첫 번째 그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Providence of God. 이 Providence라는 단어는 섭리한다는 말은 신학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 Providence라는 말은 물론 섭리, 공급한다라는 말로 되겠지만 이 섭리한다는 말이에요. 이 섭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어떤 표면적으로 되어지는 것을만 보고 인식하고 아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현상,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아, 이 일이 이렇게 되어졌구나가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섭리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겠고 되게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셨구나, 개입하셨구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이건 신학 용어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깊이 다뤄지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이나 일이 다가 아니라 배후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꾸밈없이 계속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과 모든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섭리한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될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섭리하심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섭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나오냐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후세대 100년도 훨씬 더 지난 후세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 우시야 때 뭐 이럴 때 므낫세 때 이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때 뭐 내려오는 어떤 통설 전설로는 그때 뭐 죽었다는 말도 순교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시야 때서부터 정확히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때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지금 주어지는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내 길은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나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원할 거예요. 이 길이 상징한다는 게 뭐냐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사, 우리의 행하는 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모든 행하는 행사가 이 길이 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행사다. 특히 이 삶, 그 여기서 이 사람들의 행사가 뭐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행사, 그들이 행하는 바, 이 모든 것들, 그 포로 중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름대로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데 그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행사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말에 함축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말이 암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길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송사가 뭘까요, 여러분? 송사는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 송사를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송사를 하지 억울하지 않으면 송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송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미국말로 쉽게 하면 수합니다. 소송 겁니다. 이게 송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실 믿는 사람들은 송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형제들 간에는 송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맡아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송사, 어려운 억울한 일을 사실 누가 맡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송사권을 맡아주시는 분, 억울한 것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거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송사 억울한 일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도외시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억울한 일, 송사하는 것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으시고 숨겨버리시고 벗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은 그대로 억울해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행하는 행사, 길, 송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계속 여전히 신뢰하시겠어요? 아니면 컴플레인 하시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컴플레인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상태는 언제라 그랬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당시다.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억울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보면 이 불만과 불평은 항상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광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섭리하에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셔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였습니다. 기적이 보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거기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반석이 얼마나 큰 반석이다라는 것을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 엄청난 반석에서 물이 흐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불가능한 가상대에서 가능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양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에는 시간만 나면은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미대한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나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시면 또 그때는 뭐 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어려운 생활이 있으면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울부짖다가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뭐 이런 사이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열왕기 시대는 어떨까요? 왕정 시대는. 믿음의 왕, 다윗,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이 믿음의 왕들이 도래할 때는 나름대로 잘 믿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하며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100년도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 백성들 본토 고국으로 돌이키고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왜 이렇게, 왜 이런 말은, 뭐 어찌하여란 말은 왜 그런,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내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우리들의 송사는, 당하는 이 억울한 일은 내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해결을 주지 아니하고 벗어났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러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돼. 그 상황에서라도 나를 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나를 소망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이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책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다면 우리 각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길, 내 송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 왜 이거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내 길은 하나님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까? 내 행하는 바라에 내 행사를 왜 하나님은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습니까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의 뜻에 부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어떤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될까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는 말일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성.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유한한 인간들과는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 땅끝까지, 그 당시의 고대사회는 보이는 것만 그리고 유한한 거리에 있는 것만 판단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이자 창조주라는 것은 온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는 것은 불악의 신, 한 족속의 신, 그래서 이 불악에서 저 불악,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하면 그 신은 그 다른 지역을 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이 바로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창조주,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 내 차원에서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 all knowing, all possible.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Almighty 가시라고 하죠.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또 곤비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봇이나 강철이 아니라면, 강철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면 피곤하고 곤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이것 또한 능력이고 이것 또한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완결무결한 완전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다. 인간적 어떤 연약함,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신, 인간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 무한대의 지혜,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명철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참 좋으세요. 우리보다 좋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좋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이해보다 조금 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인간의 어떤 한계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신적 속성입니다. 신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신적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이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신적 속성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움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능력이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 영원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무한대이신 하나님, 인간과 같지 않고 모든 한계와 모든 명철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초월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리마인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자꾸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런 어떤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자꾸만 인간의 한계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인간의 이해와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에 놓인다면 하나님도 안 돼.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축소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박스라는 어떤 인간의 한계와 어떤 한계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참, 그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자기가 약속하는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말투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책망받고 회개하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지금 이 시대만 믿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도 이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모리 족속을 보고 강대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상대해서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합니다. 여기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의 모습,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의 모습이나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징벌받고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소행을 하면서 그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실 때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후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단순히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그런 수준의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결여했기 때문에 1세대든 다 광해에서 다 죽어갑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나중에 명단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보면 명단이 나오죠. 믿음으로 가는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자들만이, 거듭난 자만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29절에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직장일로 비즈니스로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이 피곤한 거, 또한 이 무능한 거,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보고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자기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무능한 자의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노역으로 인해서 노역을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개인적 삶이 없어요. 노예는요, 주인이 위에서 그냥 명령만 하면 죽으라는 신용을 다 타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노예는 싫고 좋고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노예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리라. 근데 이 피곤한 거, 피곤한 자, 무능한 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어떤 피곤한 자, 무능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무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없을 때, 그 피곤한 자들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힘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그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계시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그 지식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그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이 힘을 더하신다고 하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또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좀 상반된 말을 쓰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소년과 장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소년은, 장정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힘이 그칠 줄 모르고 이 활동력, 활기력이 있는 것이 사실 소년입니다. 소년은 활동력에 있어서는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장정은 힘과 에너지, 파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년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소년처럼 좀 다르게, 뭐 요즘 세대가 바빠서 그런지 소년들도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뭐 공부한다, 논다, 뭐 요즘 소년은 옛날 소년하고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 장정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피곤하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말이 아니라 이 소년과 장정이라는 말은 어떤 힘과 활동력의 상징을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영적인 의미입니다. 소년과 장정은 뭐냐면 이 파워, 이 힘을, 막 나는 이런 힘이 있다, 이것을 지치지 않고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쓰러지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소년과 장정과 같은 이런 인간의 자기 어떤 유약한 한계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냐고, 내가 마치 무한대의 힘을, 이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칠 쓰러지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힘을 과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나 장정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쓰러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곤하고 곤비케 되어지는 이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유약한 한계를 모르고 자기가 막 힘을 과시한다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 결국 여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과시할 게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과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대상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유약한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요,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30절과 32절은 같이 이어집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니. 누가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조건적으로 나에게 힘이 있고 내가 어떤 과시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리소스가 나에게 제공되어진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가 그 자가 진정 새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나의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바로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뭐라고 그랬어요? Strength. 그들의 힘, their strength, 이 힘이 renew가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또 다른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힘이에요. 받은 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그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멸망하지 아니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주신 은혜와 긍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긍휼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해주신다는, 새로운 그런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새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아침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 힘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어느 정도냐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결코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새 힘입니다. 결코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쉼이 없고 곤비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힘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29절에도 준다고 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누구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포로들이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약속이 주어졌어요.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앙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입니다. 피곤한 자,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제 약한 것들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을 누가 경험했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포로수들은 분명히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궁핍했습니다.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권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포로였으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들도 똑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원리는 세상적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강한 그때 강함이라. 강할 때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할 때 강하고 강한 자가 강하지 약한 자가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약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송 특별히 준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산성 우리 찬양하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바위, 산성, 힘 이런 찬양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힘, 바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실히 믿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들,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